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부적으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작은 소자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소단락에서는 같은 성도들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를 범한 성도와 관련해서는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읽은 이 19장부터는 세 번째 소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12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내버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 보지 않고 1절, 2절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뒷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앞에 있는 작은 설교 소달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상황이 나와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죄범한 자를 용서하라 이 설교하시는 것을 다 마치신 뒤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까지 오신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까지 장소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 중에 좀 번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 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병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절, 2절을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마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병을 갖고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평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큰 구원과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지껏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18장까지 보았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은 어떤 문맥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지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른 의미를 갖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지나가면 될 수도 있지만 왜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을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자 치유 사건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유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어 보면 맨 처음 부분에 들판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도입 부분에 나오는 치유 사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갖고 살면서도 고통을 계속 동반해서 당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그런 역할을 갖는 치유 사건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주님이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이죠. 굶주린 것도 없는 곳이고 죄도 없고 심판도 형벌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질병을 갖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래서 생긴 결과들이니까 주님께서 죄도 용서하시고 심판도 걷어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치유사건도 있습니다. 뭐 이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큰 의미들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건들이 단순히 보면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들 또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금 여기 보면 1절 2절에 매우 단순하게 써놨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뒤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흔히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 배우자를 갖다 버리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해서 이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절 2절의 치유 사건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의미를 조금 더 역할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치유 사건은 대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질문과 매우 정반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거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치면 나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건 괜찮은데 그중에 병자들이 드글드글한다고요. 병자들이 많아요. 그 병자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참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어느 날 200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중에 150명이 병자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봤을 때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별다른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을 안 줘요. 그 병자들이 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예전에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순복음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사역하던 것 책으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최자식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 이젠 제발 병자는 안 왔으면 맨날 거지들만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고 밥값도 안 내고 가는데 제발 이제는 거지들은 안 왔으면 병자들은 안 왔으면 병 고치는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병자들이 막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하게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치워버리고 싶죠. 저 사람들은 안 왔으면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렇죠?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도움도 못 받고 돈만 들어가는데 나를 힘들게만 하는데 그냥 치워버렸으면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억만금을 갖고 와도 나는 저 녀석은 싫어. 그냥 저 녀석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병자들이 오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병을 못 고쳐주잖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내가 계속 뒤치다 꼬리를 해줘야 돼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어. 내가 왜 저 녀석 뒤치다 꼬리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계속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계속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내 인생을 갉아먹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다고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제 의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을 보면 대체로 어린 시절에 아팠던 분들이 많아요. 김창일 목사님도 폐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고,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고, 다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김창일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를 읽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냥 뭐 13살, 16살 이쯤밖에 안 됐는데 폐병이 걸려서, 뭐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뭐 도무지 고칠 방법이 없다 싶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까지 다 죽는다, 그래서 애를 갖다 버렸대요. 그럼 거기 보면 폐병 걸린 애들을 갖다 버리는 산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니네끼리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서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떻게 자식을 갖다 버려? 말도 안 되지 생각하지만, 어차피 걔는 죽을 건데, 내가 고쳐주지도 못할 건데, 데리고 있으면 나도 폐병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눈물을 머금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병자들이 찾아오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히지만 이거보다 2000년 전에 병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찾아온 병자들이 폐병이 걸렸는지 에이즈가 걸렸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감기가 걸렸는지 알 게 뭡니까? 같이 있다가 보면 다 같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1절, 2절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영접해 주어라. 너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7번씩 1원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단순히 업신여기지 않거나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질병과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즉각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자, 이 1절, 2절이 예수님의 행동인데, 이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리새인들의 질문 내용을 다 상세하게 보는 건 아닌데 질문을 보자고요.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하죠? 갖다 버려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색한 질문이냐면, 안 어울리는 질문이냐면, 바로 앞에 1절, 2절에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갖다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갖다 버리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걸 눈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인을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갖다 버려도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우리가 안 들어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내 인생이 충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1번, 그들을 갖다 버리든지, 2번, 그냥 그들을 방치하든지, 3번, 내 인생이 힘들어도 그 사람을 돕든지, 이 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도와주고 고쳐주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3번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은 뭐냐면, 1번, 어떻게 하면 갖다 버릴까요? 이거를 질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조금만 머리를 갖고 생각을 하면 질문해봤자 예수님은 갖다 버리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시겠구나. 정말 갖다 버리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꼭 갖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갖고 있던 걸 다 포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본인이 갖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난 이걸 꼭 갖고 싶습니다. 난 이거 없으면 난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벌써 말하면서 알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곤 했다고요. 어머니가 돈을 많이 아끼세요. 아껴 쓰십니다. 안 사요. 안 먹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제가 엄마 나는 꽃등심을 먹어야 되겠어. 말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절약해서 콩나물 하나를 그냥 아껴서 쓰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엄마 나는 꽃등심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안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철이 들면 안 됩니다. 철이 있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엄마가 삿바둔질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엄마 나는 기운 옷은 아니고 싶어. 나는 명품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 입더라도 그 엄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부인 갖다 버립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큰 단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 아무 유익을 준 게 없잖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특별히 유익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십자가를 들어 가시는데 주님 나는 좀 피곤하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이 내 부인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난 저 꼴을 보기 싫어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건 주님을 닮는 건 아니야. 이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닌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내일 모레 이제 아내를 갖다 버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늘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두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아무 유익이 못 되고 내가 늘 주님을 귀찮게만 하고 내가 늘 주님께 짐만 되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고 목숨을 주셨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잘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믿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을 섬기는데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는 사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설령 내가 억만금을 들고 와도 그것이 주님께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희생하시고 주께서 삶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목숨을 대가로 하여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또 이로 인하여 내 주변의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늘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시선과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